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어디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술 혹시 마시는 분 계신가요? 술을 왜 마시는지, 저는 사실 술을 잘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마시죠.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니까 술을 마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고달픔, 그 삶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들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홍수 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350년 동안 노아가 했던 일이 뭔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 20절에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많이 마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노아가 왜 그랬을까?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의인 노아치고는 상당히 좀 허망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왜 그랬을까? 노아는 비록 자기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홍수, 너무 많은 사람들과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그 홍수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래가지고 350년 동안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그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노아가 뭐 이렇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350년 동안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 복선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술 마시고 취했다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죠. 다만 노아의 입장을 생각하면 모든 홍수로 다 무너지고 난 그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있어요.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더 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저는 가끔씩 이 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그 인생의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외로운 사람이다.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하면서 뒤에 뭐 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시인은 그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울지는 않지만 진짜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고달픔,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려고. 두 번째 술 마시는 이유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에브라임은 술을 너무 마셨는데, 특별히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의 별명이 면류관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기름진 골짜기에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언덕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꼭대기,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7절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그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여그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예루살렘이든 똑같이 술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포도주, 독주,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마신 이유가 각기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겹다고 느껴지면 그거를 술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시편, 많은 시편 기자들은요, 그 사람들도 삶이 고달팠어요. 그 사람들도 삶의 늘 한계에 부딪히고, 이 사람들도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많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시편 기자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 거죠. 시편을 보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많은데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자리예요. 우리 예배당에 군데군데 휴지 있는데요. 그 휴지 물론 코 닦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 코 닦으라고 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눈물 나면 닦으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예배당에 와서 누가 울면 저 사람이 왜 우나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이 또 가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그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라도 자유롭게 좀 울고 예배당에 와서라도 좀 통곡하며 우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빛 주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진짜 좀 우울하고 힘들면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거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고통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상처, 원통함 이런 것은 모르는 척하고 덮어버리고 누른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주님 앞에 짊어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깨진 돌멩이는 날카로워서 이게 거칠어요. 예쁘지 않죠. 그런데 돌멩이를 물이 자꾸 쓸고 내려가면 그 거친 돌멩이가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진 그런 거는 보면 예쁘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요 깨지고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자기를 막 자기를 자책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도요 이게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요 눈물로 씻어내고 눈물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삶의 훈장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아픔을 자꾸 감추고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고 없는 척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은혜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 물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도 오랜 시간 물로 이렇게 닦아지면 아주 부드럽고 예쁜 돌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요 기도의 눈물로 기도 시간에 흘리는 눈물로 그거를 씻어내고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덮고 잊어버리는 것,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진짜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면요 찬송을 좀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좋은 방법은요 한 곡을 한 다섯 번, 열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열 곡을 열 번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열 번 부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요 예를 들면 오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거 부르면요 끝에 고백은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거든요. 그러니 이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같은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 그 처음에 부를 때와 나중에 부를 때는요 나중에 보면 이 가사가 마음에 드러나요. 가사가 이게 마음을 울리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외우면서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사실상 우리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고달플 때 술 마시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그 슬픔조차도 괴로움조차도 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 그 이 일종의 그 신체 안에서 뇌 속에서 무슨 이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게 만든다 그럽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면요 이게 호르몬 분비 체계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아마 2600년 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좀 순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고달픔을 잊기 위해서 술만 마셨는데요 우리 시대는요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술 말고도 고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약 이거 남의 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마약 중독자 갱생 사역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약은 무슨 대마초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마약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그런 약을 사용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마약 아니어도 요즘은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무슨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저는 그거 애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고 청년들도 하고요, 어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가끔씩 저한테 친구 맺자고 카톡이 오는데요, 보면 이게 게임 뭐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친구 초대하면 뭐 이렇게 좀 뭐가 있는, 그리고 저한테 게임 하자고 막 이렇게 목사한테는 그런 거 보내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보내는 것 같고, 어른 핸드폰을 애들이 가지고 놀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고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든데 그거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러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기도 제목도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아무도 네 마음 모를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너 그런 거 이야기하면 너 자존심 상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요. 네 마음 아무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게요 거의 비슷해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고, 우리는 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인생에 너 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고달픔을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구해야 됩니다. 술 마시면서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인생의 고달픔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혹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싶거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은 말이 뭐냐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파티를 하는데요, 술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 친구들과 모여서 술잔치 하는 것이 아니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그 중에 화목제, 레위기 3장에 있는 화목제는 우리로 치면 감사 헌금이에요. 인생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화목제의 제물은, 화목제 제물은 양보다 더 작은 화목제 없어요. 그보다 더 작은 화목제 없고, 최소한 양, 염소, 소 뭐 이런 큰 화목제인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내장, 기름 하나님께 드리고, 앞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감삼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에 다 먹고, 서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방식, 그 짐승을 잡아가 당일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 노비들, 자녀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고요. 기뻐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도 기도해라. 너도 하나님 앞에 울어라. 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거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파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그 기쁨을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나 당시 유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 먹고 기쁘다는 이유로 술 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술 좋아했는데 면류관을 땅에 던져서 짓밟히게 할 거다. 특별히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침같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몰려와서 아수르가 몰려와서 이렇게 모든 나라를 짓밟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화과가 이제 익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익기 전에 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뉘에미아홀 사이에 전에 우리 황인경 집사님 무화과를 메꾸러 주셔가지고 무화과가 익었는데 제가 언제 익지 봤는데요. 새가 날아와가지고요. 그게 익기 전에 다 따먹어버려요. 제가 몇 개 못 먹었어요. 제가 볼 때 한 20, 30개는 열린 것 같은데 그중에 한 열몇 개는 다 새가 와서 먹었고요. 다섯 개 땄는데 제가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제 사무실에 오는 다른 분들이 먹었고 저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먹었고 또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는 보니까 그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요 익었는데 그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게 무화과가 익을 철이 있는데 익기도 전에 그걸 다 따먹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뭔가 익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막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잘난 척했는데 익기도 전에 따먹어버린 그런 무화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면류관이라고 큰소리 쳤는데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면류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정말 필요한 능력, 정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는 면류관과 같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 때 술 마시고 기분 좋자고 술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면류관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5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자기 백성의 남은 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다고 술 먹고 기분 좋다고 술 먹는데 그런 방탕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진 골짜기에 우뚝 솟은 언덕인데 진짜 위에서 보면요 꼭 면류관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면류관 아니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너희들 아니고 하나님이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이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제 묵상했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뭔가 좀 심지가 견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로 휩쓸려 다니고 저기로 떠밀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겠어요? 남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좀 믿음의 지조와 정절을 지켜야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생활 하겠니? 술 안 먹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죠. 믿음으로 살아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제사장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없어요.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성경이 제사장 선지자를 말할 때 대부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8절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장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환상을 보고 뭐 재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는 좀 나아야죠. 집사님이라면 좀 집사님 아닌 초신자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직분자라면 좀 불신자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나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데 좀 달라야 돼요. 감정. 예를 들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우울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성취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감정이에요.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도 감정이고 기쁨과 즐거움도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좀 달라야죠. 달라야 된다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감정을 다루는데 세상과 달라야 돼요.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고달픔을 잊어버리려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술 먹는 거예요. 즐거움을 증폭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고달픔을 다루는 술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선지자를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선지자는 야 너희들 술독에 빠져 살면 안 돼.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고 술 마시면서 고달픔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 너희들 잔치할 때 술 너무 많이 먹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그런 말은 젖떨어진 애들한테나 가르쳐. 어린아이들에게나 하는 말을 왜 우리에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린아이냐? 왜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씩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 만큼 안다는 거죠. 나도 신앙생활을 알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만큼 아는, 내가 알 만큼 아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지식에 관해서 알 만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식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을 우리보다 몰랐겠습니까? 거룩한 지식을 우리보다 몰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적게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청동 거울에 비춰지는 흐릿한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 뿐이야. 나는 전부를 몰라. 그 날이 되면 우리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진리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그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미 그때 머리가 허해가지고 은퇴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분에게 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사는 뇌리 성경 일람표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컴퓨터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들이 신방을 하면 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이런 어려운 뭐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쫙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뇌리 성경 일람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그분은 성경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성경을 맨날 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평생 성경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연세 많은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태산의 한 모퉁이를 손톱으로 끌적끌적 한 것 같다고 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나요. 저도 평생 설교하고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성경 묵상하지만 제가 요즘도 이사야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은혜, 예전에 몰랐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사야서를 뭐 사실 묵상을 한두 번 했겠어요?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묵상을 하다가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보석, 또 다른 은혜의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강팡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필요해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9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로다. 요즘은 설탕도 많고 요즘은 단 거도 많아서 여러분 그런데 2500년 전에는요 꿀 귀했어요. 꿀. 요즘은 어쩌든지 단 거 안 먹으려고. 그런데 2500년 전에 꿀은 너무 귀해서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런데 금은 있어도 더 있으면 좋겠죠. 이게 그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면 이거는 좀 마음에 와닿죠. 꿀은 와닿지 않아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세요? 단 거는 어쩌든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이거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 만큼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는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아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 유다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알 만큼 안다.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응? 나를 왜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선지자를 대항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 야 그거 여기저기서 짜짓게 한 말이잖아. 그거 뭐 별거 있겠어? 여기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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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의 교훈 이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별 관계 없는 뭐 그런 소리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설교를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설교하지 마 이거 욕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목사는 설교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봉사하는 거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 어떤 약간의 의구심? 그렇지만 기대감? 이런 거를 가지고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말씀이 역사하지. 설교를 듣고 그거 뭐 목사님의 생각이지. 잃어버리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조심해서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과 맞춰봐야죠. 성경과 대조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 이거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정말 맞구나. 그러면 주저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 뭐 여기저기서 짜짓게 한 말 아니야? 그거 뭐 목사님 말이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빼앗겨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민족에게 끌려가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민족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운 이방민족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말로 명령하는 것을 듣는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우리말에 뒤로 넘어져도 곧 깨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거 야 여기저기 짜짓게 한 말 아니야? 그거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그거 의미 없는 그런 주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똑같은 말로 놀려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조롱하시면서 니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은혜를요, 은혜인 줄 모르고 살면요, 그 은혜를 빼앗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에 당연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먹고 숨 쉬고, 여러분 이게 배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파 본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웃기는 소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결국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상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상쾌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술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고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 자꾸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좀 연약한 사람들과 그걸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좀 사용해 보세요. 삶이 힘들다고 스스로 자꾸 즐거움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악기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쁨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삶이 점점 어두워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삶이 점점 지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춤추는 법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삶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감정을 잘 다뤄야 된다고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 부정적인 감정,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 감정,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거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